예, 오늘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웅구 대표 이제 모시고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고한다고 하는 귀한 그런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다른 한 청년이 와서 북한의 그 진실 이런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김웅구 대표가 끝에 이야기했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이 모든 걸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70년 동안 엄청나게 큰 긍정적인 변화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등과 같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세우고 발전시킨 나라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저 엄청난 것 같은 그 부, 이런 모든 거 모두 자유보수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들의 잘못된 것 같은 그 교육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는 무리들이 무척 늘어나 있어요. 사회 곳곳에, 중요한 곳에 이와 같은 붉은색의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나는 옹호한다. 그 얘기만 하면 극우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극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예요. 이게 무슨 극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무슨 극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지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하면 저보고 뭐라 그래요? 극우라는 거예요, 극우. 제가 언제 나가서 뭐 돌멩이를 던지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극우입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 보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수는 수구 꼴통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수구라는 말 자체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 의미로 쓰이면 옛것을 잘 간수한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간수하다 보니까 고집을 피우면 그럼 이제 꼴통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주의는 아까 어느 자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온고이 지신. 온고이 지신. 그렇죠? 옛날의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 지혜를 이용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그걸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이런 사람을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은 조선시대의 그 유교 질서 완전히 타파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헌법을 마련해 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당시 사람 가운데 이승만보다 더 많이 온 세상을 여행하고 온 세상을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문 다 하죠. 한글 다쓸줄 알아. 영어 그렇게 잘하고 온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진보적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국가 개조를 위해서, 국민 개조를 위해서 그렇게 큰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5천 년 동안 그 역사, 그 동안의 패배주의를 극복을 해서 18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고 감동을 받는 이 한강의 기적을 맨손에서 이룩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큰 진보주의자예요. 누가 수구 꼴통이냐? 김일성과 그 후예들, 김정은이, 김정일이 등 이미 몰락한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구 꼴통인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건 망했다고 하는 사회주의 이런 이념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북한에 고통받는 대중은 외면하고 김정은이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구 꼴통인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왜 국민들이 이런 체제를 선택하고 지금도 약 50% 이상이 동조를 하고 있느냐. 이념과 사상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국가 아니면 한 단체의 정신세계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가 뭐 모르겠는데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이거 사는 걸로 보면. 근데 절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신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동경의 대상으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 정신문명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70년간 경제성장했습니다. 외적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념과 이 사상이 이게 퇴보를 했어요. 퇴보. 그래서 심지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보수 정신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건 그거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갔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이 자유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그날 2년이 됐어요. 그리고도 지금 잘못을 몰라요. 반성이 없어요. 우리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여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면역 체계입니다. 면역 체제예요.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아실 거예요. 에이즈. 에이즈는 면역을 약화시키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면역이 약화되면 그러면 폐렴이 생긴다든지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면역체계예요. 면역체제예요. 이 면역체제가 약화가 되면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기독교가 면역 시스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들의 다수가 좌파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한마디로 침례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침례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좌파가 돼요?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레프티스트가 되냐 한 번에 좌파가 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이 영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사상체계, 이념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뀌냐? 보수주의자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보수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은 보수주의예요. 이 사상이 빈곤하면 국가가 표류하게 되고 이 표류가 장기화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셀 커크라고 한 사람이 지은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이 보수주의가 무언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웅 대표가 버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이런 것들을 정립한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 사상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책이 이게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1953년에 출간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와 같은 책이 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한 이런 책입니다. 이 러셀 커크라고 한 사람은 미시간 주에 있는 주립대학의 역사학 강사였어요.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열차 기관사의 아들로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지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고 생물학적 사고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 어마어마한 그런 문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파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 말과 글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글을 쓸 수 있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도에 이 컨서버티브 마인드라고 하는 이 러셀 커크의 이 대작이 이제 나온 거죠. 뭐 대작은 별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박사학위 했을 때 쓴 논문이 바로 이 책이에요. 박사학위 쓴 논문이. 그래서 커크는 이거를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문명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적인 전통을 지켜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바치는 나의 헌신이다. 우리 문명이 있잖아요. 우리 서구사의 문명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적인 그런 문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기초한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 이거를 지켜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가 이걸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러셀 커크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책에 이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정신을 구해내려면, 이 마귀의 세력에서 현대인의 그 정신을 구해내려고 하면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의 정신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좀 앞부분에 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혼란한 시대에 보수주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는 동시에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 포함해서 괜히 컨서버티브 이렇게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좌파의 파퓰리즘 여기 이 어떤 그 세뇌 공작에 빠져갖고 아까 김은근 대표가 얘기한 게 딱 맞는 거예요. 보수주의의 반대는 급진주의, 혁명주의예요.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보수주의인데 얼마나 진보주의자예요. 저도 굉장한 보수주의자인데 굉장한 진보를 이룬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 그런 나쁜 의미에 이런 수구 꼴통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 보수주의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책은 보수 정당들의 역사서, 뭐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하면 미국 같으면 이제 공화당이 있는데 이런 거 역사서가 아니다. 차라리 보수주의를 정의하는 긴 에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영국과 미국 보수주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어떤 사상체계가 보수적인 본능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급진적인 이론이나 사회 변혁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책이 이 보수의 정신이다. 이제 저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젊은 청년 시절에 20대 후반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 논문을 쓴 게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거기서 연구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이 모든 거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기 가서 보니까 서문 이렇게 써 있는데 가서 보니까 원고를 읽다 보면 자신의 새로운 발견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이 두꺼운 책을 30살에 지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이제 따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만족할 만한 인생관을 찾은 그 청년의 그 기쁨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크가 찾아낸 보수주의는 그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끝에 가서 보니까 커크의 경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는 굳은 결심의 일관성이다. 혼돈의 시대에 그는 지치지도 않고 설득력 있게 질서의 원천과 필요성을 설파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의지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그릇된 예언자들에 맞서 그는 가치의 불변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간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와 존재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과 겸손을 가르쳤다. 우리 자원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이 보수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수구 꼴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위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그게 보수주의인 겁니다. 러셀 커크는 이미 우리 곁에 없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 책, 기념비적인 글에서 우리는 여전히 힘을 얻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이 보수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셀 커크가 이 책을 이제 일곱 번째 개정판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개선하려는 추진력과 보존하려는 추진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선하려는 것도 있고 보존하려는 것도 있어야 돼요. 시대 환경에 따라 우리는 진보 쪽에 힘을 보탤지 아니면 계속성의 무게를 둬야 할지를 결정한다. 현대사회는 눈이 핑핑 도는 속도로 변화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눈이 핑핑 돌아요. 저도 눈이 핑핑 돌더라고요. 선풍기 하나 켤래도 다 뭐 이거 해야 돼. 옛날에 이거 하나만 누르면 끝났는데 선풍기도 켜기 어려워요 지금. 그에 따른 도덕적 질서와 시민적 질서의 해체를 막는데 지금의 보수적 추진력은 충분할까? 그 사실 여부는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유산을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정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컨서버티브한 그런 정신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은 망하는 그런 사회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유산이 무엇이냐? 최소한 기독교 정신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지금 미국이 무너지려고 하는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서 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살려서 다시 지금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역자가 이름이 이재학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그 역자의 글 중에 이렇게 이제 몇 줄 적은 게 있는데 감명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죠. 대기업은 다 보수, 수구꼴통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어떤 일관된 논리체계가 있는 이념도 아니다. 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를 굳이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여서 지상 낙원이나 천국을 지구상에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와당탕 무너뜨려갖고 이 혁명을 일으켜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본다는 거 인식을 하고 과거의 모든 그런 경험들을 존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진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땅인 듯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충분히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뛰어다니잖아. 이 혁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보수의 정신 이 두꺼운 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의 정신 뒤에 가면은 보수의 10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수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히 우리 미국이나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좀 보수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키우냐?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와 이렇게 한번 투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주의는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정신의 상태이며 문명사회의 질서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한 70년 전에 진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의 반열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거의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그런 역사로 보는 거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나라로 보는 거냐, 이런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 문명사회의 질서와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각,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질서와 어둠보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을, 그거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 그걸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보수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입니까? 영원히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해도 저 하늘나라에 영원 무궁토록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자리가 있다는 그 사실, 그거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보수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10가지 원칙은 현시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신념입니다. 첫 번째, 보수주의자는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이와 같은 도덕적인 질서를 만들어 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월적인, 나보다 훨씬 뛰어난 그와 같은 이 창조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인간에게 도덕적인 그와 같은 질서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안에 주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성, 탐욕, 우상숭배, 시기, 질투, 그렇죠? 또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무언가 영원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내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선을 좀 추구해. 어떤 사람이 나는 악한 일만 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악한 일을 하잖아요. 이러한 거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안에 내재가 돼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 박혀 있는 도덕적 진실, 양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박아놓은 그와 같은 그 도덕적 규범, 이런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조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영혼의 내적인 질서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이런 국가나 이런 걸 형성하잖아요. 국가든 교회나. 그럼 공동체에 드러나는 외향적인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있고 도덕적인 와 같은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나 돼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명예를, 여러분, 돈이나 이런 거, 내가 거짓말해서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떼법 쓰고 광장으로 밀고 나가고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이런 거, 예, 이런 건 아무리 그 사회에 부자가 많아도, 예, 우리 보수주의자인 그런 입장에서 그건 나쁜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급한 사회예요. 저급한 사회.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이런 시대, 소크라테스 이런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일반 대다수 사람이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누구나 한 표 하면은 그럼 어떻게, 저급한 사회가 온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뭐냐,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옛날에 왕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이거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세상이 되면서 그걸 뭐에다가 그걸 다 힘을 줬어요? 헌법에 줬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보수주의자는 관습, 널리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한 그와 같은 지혜, 그 다음에 계속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지켜온 그런 관습이 사실 살펴보면 사람들을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습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알거나 희망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닌이 뭐 스탈린이 일어나갖고 급진적으로 뭘 해갖고 뭐 세계에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공산주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습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파괴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중국, 소련, 뭐 이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에서 1억 명 이상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급진적으로 이 내려오는 관습을 바꾸면은 그럼 세상에 뭔가 이루어질 거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성공적인 혁명가들이 오래된 관습을 철폐하고 널리 오래 합의된 지혜를 조롱하고 사회 제도들의 계속성을 파괴했을 때 파괴하자마자 뭘 느끼냐? 곧바로 새로운 관습과 계속성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거. 다 파괴하고 나니까 보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새로운 수립 과정은 고통스럽고 아주 느린 겁니다. 또 그 결과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는 급진주의자들이 지상의 천국을 수립하려는 열정 때문에 부숴버린 구 질서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18년이 바로 이런 거예요. 2016년, 15년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중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디딤돌을 이렇게 놓아가면서 한발한발 신중하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언가 관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멘 난민이 들어온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거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분차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걸 그냥 가서 곧바로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수주의자는 규범이라는 원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을 어떻게 보느냐. 현대인은 커다란 거인이 있는데 거인의 어깨 위에 난쟁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쟁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인 위에 난쟁이가 앉아있으면 저 끝까지 보이죠? 그렇죠? 그 거인이 뭐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준 모든 시스템이 그게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준 모든 것들 그 위에 타고 올라서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렇게 보는 그러한 관점이 그게 보수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보다 앞서갔던 그 사람들의 그 지혜, 그 사람들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축적된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오랜 기간 관습으로 굳어진 규범의 중요성을 매우 자주 강조하여 인간의 정신이 그 반대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려 동성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만들고 6천년 지났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와 같은 영어로 헤테로지니우스, 그러니까 이성 간의 결합,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6천 년 동안 내려온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이거를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나가는 게 그게 혁명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리버럴한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랜 기간 관습으로 보니까 그거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도 그것 때문에 망했고, 그렇죠? 웬만한 그런 문명이 망하는 데 가서 보면 잉카 제국이니 마야 제국이 왜 망했느냐 가서 살펴보면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의 지혜를 살펴보고 동성애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 과거의 관습과 조상들이 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게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원칙이 뭐냐. 보수주의자는 신중함이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자유주의자나 급진주의자들이 신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거해버리려고 희망하는 그 악덕보다 더 나쁜 새로운 폐해가 등장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그게 자유주의 급진주의자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를 깊이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한 뒤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2년이 돼갑니다. 지금 2년 동안 다 거짓말이죠. 세월호 7시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거짓 페이크 뉴스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나으냔 말이에요. 완전 거짓말로 점철된 이런 세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으로 뛰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대로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최순실이 300조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네. 뭐 정유란가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 그러고 태블릿 PC가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와서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가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거기 뛰쳐나간 자영업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옛날이 훨씬 낫다. 옛날이 훨씬 낫다. 근데 그 진짜입니다. 옛날이 훨씬 낫어요. 예, 네, 훨씬 낫어요. 여러분 북한과 협력한다고 해서 지금 무장해제다 시켜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를. 미국이 왜 그래요?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어떻게 신중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국방의 문제 이런 거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섯째, 보수주의자는 다양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명에서도 건강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질서와 계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 조건에 차이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20평 아파트 살고 30평 살고 어떤 사람은 50평, 어떤 사람은 1000평 아파트 사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이 살아남아야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형태의 평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완전한 평등을 추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평등화의 시도, 사람이 하는 그 시도는 기껏해야 사회적인 정체로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차별이 존재해요? 여러분 가면 왜 맛집만 찾아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맛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경쟁을 시키니까 맛있는 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 회사께 팔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제일 나쁜 걸 원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제일 맛없는 집에 가겠어요? 누가 만드냐?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경쟁이 돼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비용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3등이다. 누구나 나가나마나 다 10등이다. 이건 뭐하러 삽니까,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무슨 교육감이 있는데 그 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감에 와서 무슨 국가체전이나 이런 거 나가서 선수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1등, 2등은 소용이 없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참여하는 데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1등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왕이면 1등 해야 돼. 축구도 하면 이왕이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서 참여하는 데 의미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사회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도 도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과 배려로 이 약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잘 나가는 사람 하지 못하도록 만들 끌어잡아 당기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되면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다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다양한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20평 아파트 살아봐요. 다 같이 50평 살아봐요. 다 같이 에쿠스 갖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축구하러 나가는데 다 10등 하면 뭐하러 축구 게임을 합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1등도 하려고 그러고 바이올린도 열심히 해서 하려고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가치를 구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움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히 차별이 생겨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등이 그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예,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마귀다. 여섯 번째 원칙이 뭐냐?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억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의 본성은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회 질서를 창조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어떤 사람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건설하는 일이 참사로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상주의에서 유토피아 만든다고 하면 100% 다 실패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만하게 질서가 잡혀 있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서 어느 정도의 악과 사회적 불균형, 고통이 계속 존재하는 곳, 거기에 우리가 사는데요. 그거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구소련,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해서 사람들 다 굶어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죽이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최대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이 안에서 자식들과 함께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일곱 번째 원칙은 뭐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와 재산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 사적인 소유에서 재산권을 분리해버리면 거대 중앙정부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문명,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문명은 미국 문명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생기냐? 사유재산권을 극대화할 때 저런 문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수록 공동체는 더 생산적이고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에 작아서 평준화시키면 그러면 경제적 진보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된 적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 지은 다음에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가장 크게 강조해주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남의 것 다 빼앗아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고 반기업 정서 한다 그러고 노조 편향적으로 이 노사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망합니다. 노동의 유연성, 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이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연하게 이렇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없이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문제가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민노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대다수 기업의 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상속세가 60%라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럼 끝나면 국가가 다 가져가면 국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예.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국가, 예, 공영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국가가 경영해서 된 적이 없습니다. 기업을. 미국에도 처음에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국가에서 경영을 많이 해봤어요. 이 기찻길도 해서 하면 국가에서 사람들 지켜서 한 건 기찻길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민영화해서 그걸 딱 놔주면은 순식간에 그 길이 뚫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후진국 형태와 같은 국가이고 국가가 무언가를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어떤 세금의 형태라도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여덟 번째, 보수주의자는 자발적인 공동체를 지지하고 강제적인 집단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차 타고, 원하는 집 가지고, 원하는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람이 그게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나 뭐가 나타나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맛.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거예요. 근대 민주주의에서 신중하고 유익한 것은 모두 의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잘 들으세요.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정치적 명령이 공동체 이와 같은 의지의 협력의 기능을 대신할 때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파괴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을 이룬 수많은 작은 공동체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 집중화된 정부, 자꾸 사람 늘리고 공무원 늘리고, 그렇죠? 이 재정 늘려서 공공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결국은? 국가가 모든 걸 다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중앙 집중화된 정부, 선택된 관리자들과 공무원들은 아무리 잘 훈련받고 선의를 가졌다 해도 대량의 인구에게 정의와 번영, 고요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래? 역사를 보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에서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다 신경을 써서 내일처럼 할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공무원이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완장을 찬 뒤에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법치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구호가 뭐예요? 사회적인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합의지 무슨 사회적 합의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합의지 무슨 사회적 합의예요? 그 이름은 그럴듯해요. 사회적 합의. 그 자기들끼리 고 좋아하는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뭘 만들어요? 떼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이와 같은 그 권력 이런 거를 신중하게 자제해야 할 필요를 인지하는 사람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 그게 권력이에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견제 없이 지배하게 되면 전체주의 독재가 돼.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게 뭐야? 언론을 통제해서 그거 외에는 못 내보내게 하는 이런 일들. 인간의 본성에 선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는 단순한 것 같은 호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적인 제약, 정치적 견제와 균형, 법률의 적절한 강제, 예. 그 다음에 의지와 욕구를 억누른 억제의 미묘한 그물망 이런 거를 자유와 질서의 도구로 승인하는 거예요. 법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원전 하려면 의견을 듣고 그러고선 탈원전을 해야지 쑥 가갖고 오늘부터 원전 안 한다 그러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면 영속성과 변화를 반드시 인정하고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사회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보수주의자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보를 무작정 숭배하는 거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후닥닥 돼야 된다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새 것이 무조건 옛 것보다 좋다고 믿어요. 무조건 새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거 차곡차곡 쌓여갖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고 새 걸로 갈아놓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 육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듯 사회 체제에도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추론해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자는 모험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변화는 그 육체의 본질이나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규칙적인 태도로 그 변화가 생겨야지 육신이 이걸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 UDT 훈련이라고 시키면 제가 견디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 몸에 맞게 차근차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몸을 강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가서 해병대 훈련하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순간에 뭐 어떻게 변화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삼켜버리는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세면 스트레스가 되면 어떻게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이제 내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예, 이게 어떻게 되니까 한번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라는데, 모세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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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그래서 부모의 것이 계속해서 전달이 될 때 저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 5월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보수, 컨서버티브하게 지킬 걸 지켰기 때문에 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과거에 기반해서 미래를 펼쳐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이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에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의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수적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키운다는 게 뭐냐?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 만나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미풍양속을 존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전철이고 한번 가보세요. 너무 민망해요. 이건 뭐 노인이 이렇게 있고 뭐고 그냥 아나 무인입니다. 그 앞에서 오히려 무슨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야, 좀 일어나서 좀 저 할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요새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는 뭐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이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해야 돼요.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인간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를 보수주의자가 돼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절대로 때법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땡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되는 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법으로 뭘 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내 투명한 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사회가 나빠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 피해 망상의 쪽으로 가게 되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오게 되면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야 돼.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은 다 고통과 고난의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다 똑같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바보 얼간이로 만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지 부모나 사회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죽을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자로 보지 안든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영어로 빅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회 때문에 안 돼. 저 무슨 구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그냥 다 해서 나는 희생자다. 이게 만드는 게 좌파거든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회로 보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살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걸 어떻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긍정적으로 사회가 바뀌면서 좋은 사람들의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치가 바로 성경의 가치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수구 꼴통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데모하고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제가 아침에 빵을 먹으면서 아마 제 아내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내려가면 하늘에서 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1년 2년 똑같이 빵이 내리니까 기적이 매일 일어나도 실증이 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실증이 났어요. 너무 잘 살고 하니까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또 한번 이상주의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기도해서. 그건 마귀 작품이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이 여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굽혀갖고 그래서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그런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임호국 장로님이라 그랬던가? 임호국? 맞죠? 유튜브에 가시거든. 임종덕, 쏘리. 예. 임종덕 장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 고난과 핍박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잖아요. 임종덕 장로. 이런 게 이제 보시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 꼭 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런 좋은 책들도 좀 사서 출판사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읽지 못해도 하나씩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했어요? 이렇게 좀 사줘야 이런 출판사 계속 좋은 책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의 정신입니다. 보수의 정신. 예, 오늘 좋은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 마귀는 한 번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 일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특히 저 북한 땅에 저 2500명 저 동포, 이 동포들이 순식간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산주의자의 모든 책동, 준동을 일시에 뒤집어 엎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